오늘 성경 말씀 하나 읽고 그리고 말씀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아주 참 좋은 그런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로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기록이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데 너무나 귀중한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제 마음속에 많이 들어오는 게 130절이에요.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단순한 사람들에게 가서 보니까 명철, 깨달음을 준다. 제가 매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시작이 되면은 꼭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매주 문자로 이번 주에는 창세기 1장부터 뭐 20장까지 읽고, 그 다음에는 뭐 21장부터 40장까지 읽고, 이렇게 이제 해서 매주 이제 읽어야 될 그 성경 말씀, 그 장을 여러분에게 이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그냥 독립적으로 읽기 원하시면은 이건 무시하시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그 스케줄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방식대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 그게 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제가 좀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시면, 그냥 목사가 보내주는 대로, 어쨌든 제가 이제 엑셀 그 파일에다가 52주를 쭉 적어갖고, 그래서 이걸 쭉 해갖고, 뭐 20장, 30장, 뭐 이렇게 해가 쭉 이걸 주면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는 일 없이 거의 이렇게 쭉 따라 나가면은 52주를 하게 되면 그러면 성경을 딱 한번 일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스케줄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성경을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좀 내가 좀 정확하게 알고 싶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그래야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준 편지예요. 편지. 근데 그 편지를 많은 사람들이,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큐티 재료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냥 이렇게 피고 그러면 오늘의 말씀이 이거구나. 이렇게 피고 오늘의 말씀이 이거구나. 이걸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이제 알려고 노력을 하면 그 죽을 때까지 큐티해 갖고는 절대 하나님이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뭘 이야기했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 말씀보다 여러분이 큐티 재료로 사용하려고 하면 공자, 맹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뭐 스티븐 코비 뭐 이런 사람의 성공한 사람들 일곱 가지 뭐 특징 뭐 이런 거 하나씩 읽으면 그게 여러분의 그 뭐라 그럴까 만수무강 만사형통 뭐 이런 걸 위해서는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어떤 그 풍성한 자료를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읽고 나한테 뭐가 어떻게 좋고 뭐 행복하게 살고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굳이 이거 이렇게 펴갖고 한 장씩 이렇게 읽어갖고 하면서 큐티할 그런 필요가 없이 세상 밖에 있는 너무나 좋은 그런 재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사용해도 뭐 굳이 성경 사용해서 큐티할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한 80세까지 이제 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 지금 한 50세 되시는 분은 이제 한 30년 살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죽기 전에 그래도 내가 성경을 좀 한번 좀 정확하게 그래도 이게 좀 무슨 이야기인가. 이거를 좀 알고 죽으려면, 그러면 전체 그림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경륜 이거를 보여주는 설계도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설계도가 무언가를 저와 여러분이 전체 그림을 잘 보고선 그리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뭐 예를 들어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짓는다.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짓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잠옷실만 보면 되겠어. 그렇죠? 잠옷실에 장판이 있어? 장판이 없어? 뭐몇 명이 들어가? 그것만 보면 어떻게 이 예배당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상관이 있는 그것만 보려고 그래요. 자기하고 상관이 있는 거.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전체 메시지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코끼리 뭐 이야기할 때뭐세 사람이 코끼리를 이렇게 묘사할 때 이게 다리 이렇게 만져본 사람, 어이구, 기둥 같아. 그렇죠? 예, 또 배를 만져본 사람, 꼬리를 만져본 사람, 코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저 코끼리 전체를 봐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한 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전체 코끼리하고는 아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예,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면서도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구나 하는 그런 착각을 하기 쉽고, 예, 그런 방식으로 한쪽으로 편중된 그런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예, 그러면 평생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셔서 알려주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래, 이해 못해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할수 없는 건데, 예, 그러면 영어로 얘기하면 조금 미저러블한 라이프가 생기는 거죠. 불쌍하잖아요. 아, 책을 읽으라고 이걸 다 줬는데, 그렇죠? 자기 방식대로 대충 이렇게 읽고는 이거겠군요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 그러면 그, 뭐라 그럴까, 비참한 거잖아요. 예. 그 많은 시간과 많은 모든 걸 들여갖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걸 전혀 이해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래서 오늘은 성경 총 주제 알고 바로 읽기 이렇게 해서 오늘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성경을 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에게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큰 글자 성경 그 안에 가서 보시면 맨 앞에 이제 이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상태와 구원의 방법과 죄인의 운명과 신자의 행복을 담고 있다. 성경의 교리들은 거룩하고 그 안에 훈계들은 구속력이 있으며 성경 안에 있는 역사들은 진실하고 성경의 결정사항들은 바꿀 수 없다. 성경을 읽어 지혜롭게 되고 성경을 믿어 안전을 얻으며 성경의 내용을 실천하여 거룩한 자가 되라. 성경은 너를 인도할 빛과 너를 지탱할 음식과 너를 기쁘게 할 위로를 포함하고 있다. 성경은 여행자의 지도요, 순례자의 지팡이요, 항해사의 나침반이요, 군사의 칼이요, 그리스도인의 헌장이다. 성경 안에서 낙원이 회복되고 하늘이 열리며 지옥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요, 우리의 행복이 성경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의 목적이다. 자주, 그리고 천천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으라. 성경이 내 기억 속에 박히게 하고 마음을 지배하게 하며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라. 성경은 부의 보고요, 영광의 낙원이요, 기쁨의 강이다. 내가 살아있을 때 주께서 이 성경을 주셨으니 또한 심판 때 이것을 펴시고 영원토록 너를 기억하실 것이다. 성경은 최고의 책임을 요구하여 수고에 대해선 최고의 보상을 주되 그 안에 거룩한 내용들을 무시하는 자는 다 지옥불로 정죄할 것이다. 이름을 알수 없는 어떤 분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어요. 참 좋은 글이라 큰 글자 성경 그 안에는 이걸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성경 총 주제를 알고 그 다음에 바로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바로 그 밑에 가서 보면 이렇게 하려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썼냐 하면 어떤 성경 구절의 평범한 의미가 상식 수준의 의미일 때는 더 이상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라. 이거 읽어보니까 너무 누구나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그 안에 숨겨진 무슨 뜻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또 다른 뜻을 찾으려고 하면, 그러면 이단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이나 관련 구절이나 근본 진리 등이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그 구절의 모든 단어를 평범하게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시면서 독자가 혼동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으며 자신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제 되니까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닌 한, 예를 들어 성경 말씀 뭐 요한복음 3장 어디를 읽었다, 특별한 일이 아닌 한 100명의 목사가 그 구절 갖고 설교를 하면 그 설교의 주제와 내용이 말하는 사람의 어떤 그 묘사는 다를 수 있어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성경을 주셔서 그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명백하게 알수 이렇게 줬으면 목사가 어떤 사람이 그 텍스트를 가지고 설교를 해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게 아니고 100명이 설교를 하면 100명이 서로 다른 설교가 거기서 나오게 되면 이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문제가 생기느냐?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한 뜻으로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100가지로 해석이 되면 그러면 99명 아니면 100명이 성경을 지금 하나님 주신 의도하고는 달리 보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죽을 때까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읽었을 때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그 방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방이 무슨 방일까? 뭐 이렇게 생각되면 이렇게 가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 그래서 제가 여러 책을 읽는데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책이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하는 책, 설교에 관한 책을 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요 근래에는 두 권의 이제 책을 보고 있어요. 하나는 최경락 박사라고 하는 분이 지금 고신대 교수님인데 쓰신 퇴고 설교학이라는 그런 책을 이제 요 얇은 책인데 근데 이제 책을 주문해서 보기 전에는 그 내용이 뭔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사 이렇게 들어가서 새로운 책이 이렇게 나올 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남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거 보는 걸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책하고 요 근래 이제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그 목사님이 스펄전의 그 설교에 대해서 한400몇 페이지 이렇게 적어 놓은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 목사가 이렇게 좀 살아야 되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이제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퇴고 설교학이라 이게 퇴고 같던 뭘 얘기하는 건가 해서 하여튼 샀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바르고 힘센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설교의 교수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좋은 이야기를 얇은 책인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기도 하고, 이제 그 박사님이기도 한데, 좋은 설교를 하려면은, 그날 그 설교 주제를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설교 제목을 드리잖아요. 그 설교 제목이, 그날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 설교한 그 내용을 딱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설교 제목을 딱 내놓고 설교를 하면, 그러면 바르고 힘센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을 하려면은 목사가 그 성경 텍스트를 잘 읽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는 가운데 깊이 생각을 하고 성도들이 오늘 요걸 기억하고 나가면 좋겠다는 그걸 다딱한 줄로 한 줄로 뭐 10자든 20자든 딱 해서 제목을 그러니까 제목을 아주 선명하게 딱 정해야 그래야 목사도 그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한 거고 성도들도 많은 부분을 잊어버린다 해도 그 제목을 딱 기억하면, 그러면 오늘은 누가 가장 큰 자인가? 그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오늘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의 핵심이 이게 딱 들어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거를 잘 전달을 해야, 그래야 설교를 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이 보통 두꺼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1600페이지인가 됩니다. 이게 깨알 같은 글씨로 1600페이지, 1700페이지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선명한 주제가 딱 들어 있으면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성경 어디를 펴서 어디를 읽어도 주제가 딱 들어 있으니까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겠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의 총 주제가 뭐냐. 이걸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옆으로 새질 않아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성경의 총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왕국은 통치.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 제자들에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냐 하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반드시 구해야 될 그와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 아담이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아담에게 통치 권세를 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와 같은 권세를 주었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둘째 아담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첫째 아담이 망쳐놓은 모든 것을 회복하면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쉽게 얘기하면 천년왕국에서 첫째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게 되는 이와 같은 것이 성경의 총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읽으시면은 그게 총 주제구나. 그걸 끌고 나가시기 위해서 노아 이야기도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이게 그냥 그걸 쫙 끌고 나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한 내용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그럼 왜 아담을 왜 지으셨을까? 아담을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 이런 것들도 이제 성경 전체를 가서 보니까 이사야서 14장, 예수께서 28장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사람과 온 우주 공간과 그다음에 지구를 만들기 전에 하늘의 천상에 하나님이 하늘의 천상에 있는 존재들을 만드셨다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그 천상의 존재들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그런 존재, 루시퍼, 덮는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이 존재가 이제 타락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12장하고 전체를 살펴보니까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나가면서 여기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우리 보통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그 전에 영원한 그런 과거의 그 영원의 어느 시점에서 그게 일어났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 이제 만드시고 그다음에 땅을 만드시고 그다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면서 사람이 이온 땅을 지배하는 그런 것들을 만드시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온갖 그러한 그 천상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고 우주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 우주의 창조, 땅의 창조, 그다음에 이제 이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을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해서 아담이 실패하는 것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을 보내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을 진짜 이 땅에서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게다 끝나는 거거든요. 뭐 어떻게 돼요? 앞으로 다가오는 영원한 미래가 이제 오면서 이 땅은 그렇죠? 옛땅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창조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그 유한한 그런 모든 일들이 뭐 하나님의 이 시간표 상에서 한 7일, 8일 뭐 이렇게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의 구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 일의 핵심이 뭐냐? 그 일의 핵심.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모든 천상의 존재들에 알리게 했는데 지금 마귀가 와서 사람을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게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성경의 핵심이 또 무엇이냐? 첫 사람이 망쳐놓은 것을 둘째 사람이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회복해서 사람의 모든 죄를 일시에 제거하는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마귀가 망쳐놓은 것을 일시에 돌려놓는 그와 같은 일이 필요한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단한번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룩한 희생 예물이 되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 속에서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일을 하셨어요?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역시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하나님이 실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쭉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 틀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은, 아, 성경이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마귀가 망쳐놓은 이런 모든 일들을 일시에 모든 것들을 회복하면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누르면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방법이 자기가 머리를 써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거. 여기에 그냥 매료가 된 거예요.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가 없구나.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선포하며 이 성경, 신약 성경에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죄를 제거하시고 사망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부활을 이루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결국 끝에 가서 이 왕국을 이루시며, 그러면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시는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이 안에 마귀가 멸절이 되고, 마귀를 함께 쫓았던 그와 같은 이 악한 천사들이 브로스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멸절 상태에 이제 갇히게 되는 이러한 일, 또 사람이 구원받는 일, 그 다음에 지금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 신음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물고기도 신음하고 있고 돌고래도 신음하고 있고 새도 신음하고, 이 사람 때문에, 이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그런 이 계획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맨 끝에 가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될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으로 우뚝 서는 이와 같은 일이 성경의 이제 전체적인 이 클라이맥스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 몇 가지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잊지 마시고, 어디를 가시든지 구약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런 얘기고, 신약 나오면 이게 이런 얘기죠. 이런 거는 잊지 말고, 그러고 내가 성경을 끝까지 이렇게 읽어 나가야 되겠다. 이게 성경이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같은 거 예를 들어 28장이에요. 하루에 한장 읽으면 28일 걸리면 28일째 가면 1일날 못 읽었나. 이렇게 되는, 도대체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읽다 보면 레위기를 이렇게 뭐 읽다가 이렇게 뭐 창세기 때 뭐였지 이게? 막 이러면서 이게 읽다 보면 에스겔 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니 성경 어디를 읽어도 이 구조 안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잊지 말고 성경을 읽으셔야지. 그 구조를 잊어버리고 그러고 읽으면은 쭉 가다가 삼천포로 이렇게 빠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그 얘기구나. 어디를 봐,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나가는, 하나님 이렇게 가는 거구나. 아시죠? 이러한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숫자가. 그렇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숫자를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 창세기 5장 27절 가서 보면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다.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969세를 산 거예요. 어떻게? 그건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홍수 이전.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다시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 1000살까지 다시 사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가서 성경을 읽으시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성경의 역사가 여기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 사람의 역사 한 600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로는 한 6일 정도 지금 지난 겁니다. 6일? 7일째가 뭐예요? 안식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 안식하는 때가 천년왕국이라 이렇게 보시는 그와 같은 분들도 있어요. 꼭 틀리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지금 말세에 거의 끝이 다가와서 지금 이스라엘이 저 땅에 돌아왔으니까 그게 완전히 틀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날짜를 세면 안 되고, 아시겠죠? 대충 이게 돌아가는 게한 6천년 정도 거기에 천년왕국까지 하면 이게 7일 하나님의 생활, 이런 상황 속에 대충 있는 거구나. 지금 세상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재림하고 상관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으니, 노아의 때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창세기 6장 이제 가서 보시면은 6장에 이제 이렇게 1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서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중 명성 있는 자들이 됐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이 천사들이 여기 지금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면서 엄청난 크게 지금 거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부패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7절에 주님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겠다 해서 어떤 유전자 변형이 되는 그런 일이 사람의 역사 속에 처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유전자 변형이.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있으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긴다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 유전자 조작하고 상관이 있는, 이런 일들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창세기 7장 21절, 23절, 이제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육체가 죽었다. 여러분, 그러면 다 죽은 겁니까? 아니면 조금은 남아있는 거예요? 뭐든 그랬으면 다 죽은 거죠. 뭐만 남았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그 짐승들, 날짐승들, 그렇죠?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노아의 여덟 사람 빼고 성경이 다 죽었다 그러면 다 죽은 걸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22절, 마른 육지에 있던 모든 것 중에 콧구멍에 생명의 숨이 있던 모든 것이 죽었다. 그러니까 물고기 이런 거 빼고는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재림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하면 말 그대로 엄청난 규모의 그런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노아의 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것처럼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이후에 창세기 9장에 가서 보시면 9장 18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방주에서 나아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니라. 이들은 노아의 세 아들인데 그들로부터 난 자들이 온 땅에 퍼졌다.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지금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미국에 사는 사람이나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이나 미국에 사는 사람이나 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에서 다 나온 거다. 이해하시죠? 그냥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10장 32절도 가서 보니까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고 그들의 세대들에 따라 그들의 민족들대로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이다. 홍수 이후에 이들로 말미암아 땅에서 민족들이 이렇게 나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고 25절 거기 같은 장 가서 보면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의 땅이 나뉘었다는 거예요. 지금 가서 보면 지구 이 땅이 5대양 6대주에서 땅이 나뉘어 있잖아요. 이거 하나 딱 모으면 하나로 딱 모이게 돼 있잖아요. 지금 가서 보시면은 그런 이런 일들이 노아의 홍수 그 시점에 이게 땅이다 이렇게 구분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 저와 여러분이 보시고 그거에 그런 땅을 다 이렇게 모으면 거기에 센터가 어디예요? 지금 저 중동에 있는 거기가 센터예요. 거기가 땅의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대로 믿으시면 되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란 말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이제 아는 것처럼 창세기 36장 28절 가서 보시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이제 자기 외삼촌을 피해서 이제 도망오다가 부니엘에서 자기 형 지금 에서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지금 부니엘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그래 밤새 씨름하고 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가지 못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이기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될 때,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 이렇게 가서 보시면 우리가 보통은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자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근데 영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자손이에요. Children of Israe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의 자손이니까 읽으실 때 거기 나오는 건다 야곱의 자손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냥 명사가 이스라엘 자손이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원래는 Children of Israel 이렇게 돼 있어서 읽으실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나오면 야곱의 자손들이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의를 다 붙이면 이게 안 되니까 다 줄여서 어떻게 해서 그냥 이스라엘 자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 명사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원래는 이스라엘의 아이들, 이스라엘의 후손들 이런 뜻이니까 거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특별한 일이 없느냐 100% 야곱을 가리키는 거다. 그럼 이스라엘의 자손 그렇게 얘기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구약 성경엔 특별한 일도 없어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자손이랑 100% 누구로 이해하면 돼요? 야곱의 자손, 저 지금 중동 땅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씨, 그 야곱의 자손으로 이해를 해야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손 나오면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안 풀리는 거예요, 성경이. 내가 이스라엘이니까, 나가. 이렇게 풀리면 성경이 하나도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그냥 100%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죠? 야곱의 후손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이스라엘이 지금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서 여기다 집어넣고 그러고선 하게 되면 어떻게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맞으니까. 그지 안 맞으니까 다 어떻게 영해를 해야 되면 그 영해를 하면 100명이 영해라면 100명이 다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그냥 100% 야곱의 후손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스라엘 자손은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그냥 유대인을 이야기하는데 한두 군데 정도가 달라요. 자, 그럼 예를 들어 한번 로마서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가서 9장 한번 가서 볼까요? 로마서 9장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3절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자, 사도 바울의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그럼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저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 맞죠? 그죠?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 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우 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 여기 로마서 8장까지는 온 세상, 특별히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걸 다한 다음에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걸 하는데 자기 동포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해줬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지금 저러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그냥 100%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그 다음에 10장에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 이건 누구예요? 진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죠? 예.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11절, 11장 가서 보면 그러면 내가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어때요?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런 데 나오는 자신의 백성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예.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도 그랬으니까. 그렇죠. 나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안 버렸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돼서 어떻게 했죠? 1948년에 돌아왔잖아요. 저 이스라엘을 그렇게 받지 않고 이게 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받으면 로마서 이거 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아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25절로 넘어가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교회가 꽉 차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다 완성이 될 때까지, 일부가 눈먼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중강림 하셔서 이렇게 될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눈멀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 예수님 강림하실 때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오면서 28절에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그들 누구야? 저 이스라엘이 너희, 여기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 그렇죠? 이들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한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신 거 여기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근데 똑같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장 7절 6절부터 이제 읽을게요.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이방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자, 그럼 이 구절 읽으면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까? 이 구절 읽으시면 맞아요? 너희는 믿음에 속, 여러분 믿음에 속했어요? 예, 그럼 저도 믿음에 속했어요. 그럼 이 구절 그대로 읽으면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까? 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의미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 구절을 사용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다 우리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성경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99.99%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여기 갈라디아서 6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14절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교회가 돼서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런데 바울이 16절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적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어떤 것 같아요? 읽어보실 때 육적인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앞뒤 문맥상 아니면 우리 구원받은 모든 신약시대 성도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예.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 누구예요? 신약시대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여기 나온 이스라엘, 앞뒤 문맥상 누구가 왔어요? 육신적인 그 이스라엘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그 구분을 잘 이해하면서 요런 두 구절, 특별히 여기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요런 구절을 잘 이해를 하고, 이게 영적인 믿음의 의미에서 이스라엘인가, 아니면 육적인 의미의 이스라엘인가, 여기 갈라디아에서 요거 빼고 나머지는 그냥 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받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가운데,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그러면, 이 계시록 말씀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가서 보시면, 계시록 7장, 거기 가서 보시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오늘 간증하신 분이 얘기했던 14만 4천이 여기 나옵니다. 그렇죠? 환란기에 봉인된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7절,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십니까? 아니죠? 예. 저와 여러분, 열두 지파에 속해서 제가 르우벤 지파고, 뭐 여러분 베냐민 지파고, 여러분 유다 지파고, 그래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아셀 지파, 뭐 이렇게 해서 다 12,000명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환란기에 있는 14만 4천은 누굴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이죠? 어디에 있는 이스라엘?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저 중동 팔레스타인에 있는 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지. 이게 교회 시대에 특별히 선택받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이게 성경 해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창세기 30몇 장에, 22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나오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거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나온 이스라엘은 아까 그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러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요런 거 한두 구절 빼고는 그냥 100% 다 누구로 이해하시면 돼요. 중동에 저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로 이해를 해야 성경이 어떻게 해요? 상식적인 의미잖아요. 그 상식적인 의미. 근데 그거를,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파면, 그러면 이단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대로 여자의 씨를 통해서 이 사람, 마귀를 멸하고 그리고 사람을 구속하시는 그런 메시아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여자의 씨 많은데, 그 가운데 지금 누구를 택해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야곱 가운데서 누굴 택해? 또 유다를 택하고. 그렇죠? 예. 그거 끝난 다음에 또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 나중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그 유다 지파 중 누굴 택해요? 다윗을 택하고. 그렇죠? 이렇게 돼서 다윗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나오시, 이런 걸로 하나님이 쭉 이렇게 끌어가시는 거란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라기까지 쭉 되는 그와 같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언서. 그 대언서 안에는 두 가지 주제가 나와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죄를 져서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을 갔다가 거기서 돌아오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동시에 똑같은 예언의 말씀이 맨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온 세상에 퍼져 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저 중동으로 돌아오는 그두 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이게 나오는 그런 일이 이 대언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언서를 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거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몇 구절을 제외하고는 대언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얘기는 다 재림에 대한 거다. 재림이 되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총 주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 그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내용의 대언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뭐 이리가 나오고 소가 나오고 송아지가 나오고 뱀이 나오고 이런 거다 영적인 소, 영적인 뭐 이리 이런 거안 됩니다. 진짜 소가 나오고 진짜 이렇게 되면서 맨 마지막 천년왕국의 평화의 때에 정말 온 땅에 에덴 동산에서처럼 상하거나 해하는 일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를,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사야서 34장에 가서 보시면 메시아의 표정이 나옵니다. 어때? 예수 메시아가 오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다리 저는 자 다리를 고쳐주고 그렇죠? 눈먼 자 눈을 떠주고 이러한 일이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쭉 있는 그대로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다니엘서로 이제 쭉 넘어오시면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인류 역사 계획이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부터 맨 마지막 적그리스도 시대까지 인류 구속 계획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다니엘서 2장 44절 가서 보니까 이맨 마지막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왕국을 세우시는데 그 왕국이 영원 무궁한 왕국이 돼요. 그게 이름이 뭐냐?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그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이제 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딱 펴서 성경을 펴고 들어가면 그럼 뭐가 나와요? 처음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왜 그래? 메시아가 오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딱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라 그러세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 하늘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지, 죽어서 가는 천국 이야기라는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왕국과 천국을 잘 구분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그래야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고, 또 다니엘서 9장에 가서 보시면 다니엘의 70일회라고 하는 데가 이제 나오는데, 9장 24절 가서 보니까, 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70일회를 정했다. 다니엘에게, 내 백성 그 얘기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절 가서 보시면 내 백성에게 창세로 없었던 그와 같은 엄청난 환란이 임한다. 그내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야기하는 창세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그와 같은 엄청난 대환란 그런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럴 때 나오는 내 백성을 또 나로 이해를 하면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신약시대 교회로 이해를 하면 하나도 안 풀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내 백성, 아 이건 유대인이구나,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이걸 쭉 풀어야 되고 스가랴서 예를 들어 이제 14장 가서 보시면 거기 올리브산이 갈라지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올리브산에 이렇게 발을 놓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와요. 그렇죠? 이런 것도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문자 그대로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저 올리브산에 내려오신다고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안 하고 영해를 해버리면 그럼 성경이 짝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짝을. 이렇게 되면서 스가랴서 14장 16절에 맨 마지막 천년왕국의 때에는 장막절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 아,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의 때에는 심지어 이방인들도 장막절을 지키는구나.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면은 신약의 이제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40번째 책이에요, 성경에서. 그렇죠? 성경의 40은 대개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시험. 예수님도 40일 시험. 광야 40년. 이 40이라고 하는 게 대개 시험의 이와 같은 그 숫자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와 같은 시험의 책이에요. 시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가운데 1장부터 28장 15절까지는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신약으로 하고 이걸 읽으면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이에요. 그 대상이 누굴까요? 거기 지금 이야기하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거를 놓치면 성경 전혀 이해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4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자의 씨로 오신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전 생애를 구약 시대에 사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구약 시대에 사셨어요.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 1년 그렇게 하심으로써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거 뭐예요? 신약 시대 성도들이 아들로 입양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구약 시대 사람들과 신약 시대 사람들의 모든 이 죄들을 구속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생애를 구약 시대 유대인으로 사셨다. 이해하시겠죠?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가 신약이다. 예,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로마서 15장에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한 이런 모든 말씀을 다 이야기하고는 로마서 15장 8절에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십니다. 할례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1차 목적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이제 두 번째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전에 사신 이런 모든 것, 누구를 위해서 사역했어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전달이 되는 그런 길을 여셨다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죠? 이거를 이해하시면서, 엄밀한 의미에서 구약 시대는 예수님 십자가까지가 구약 시대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그래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침례자 요한, 예수님도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이렇게 모으시고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세상 이들을 보내시는 내용이 10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집은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직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이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거를 메시아 왕국, 1차적으로 유대인, 그렇죠?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구약,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그래야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자꾸 나한테 이스라엘의 집이 나구나 하고 읽기 시작하면, 실타래기나 엉키는 거예요. 암만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서 10장 8절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거 지금 교회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표적이에요? 메시아 표적이에요. 메시아 표적.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이 있어야 하나님의 이런 대언자구나 하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적을 주시겠다고 이사야서에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에다 적용해서 가서 마귀 쫓고 뭐 나병 환자 정결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걸 적용하면 그럼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시대의 특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제 십자가 사건 전에 새 상속 언약을 여세요. 그렇죠? 상속 언약은 히브리서 9장 16에서 19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있어야 유효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상속 언약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된다. 요거를 잘 기억을 이제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신약 시대가 이제 열리면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데 사도행전 역시 교회 시대의 변천기입니다. 1장에서 28장까지. 그 안에 맨 처음에 그리스도인은 100%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8장에 가서 드디어 처음으로 반유대인, 반이방인이 구원받아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그때까지 대략 10년 동안은 유대인은 이방인은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성경 말씀을 특히 1장부터 10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 구분을 안 하고 그냥 다 갖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게 교리가 되면 잘못된 교리가 나올 그런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천기의 어떤 것을 교회 시대에 확고한 교리로 삼으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유대인들의 사도 베드로의 사역은 12장으로 끝나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 뭐 예루살렘 회의라든지 이런 데 이제 한두 번 나오는 거 외에는 안 나옵니다. 이후부터 이방인들의 사도인 바울이 등장하면서 이방인들의 교회가 시작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엄밀한 의미의 교회는 아까 읽은 것처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9장에 가서 보니까 신약시대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있습니다. 저기 중동 땅에 저 유대인. 저 유대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이방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 이 안에는 유대인, 이방인, 할례자, 무할례자, 남녀노소, 인종 이렇게 구분이 없는 이거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거다. 요거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서 신약 성경을 이제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서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교회 시대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가서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민이 돼서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왜 할례를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바울과 함께 여러 사람을 예루살렘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보내게 되면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면서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7절.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방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 유대인들과 그들 이방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너희가 어째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 누구예요? 유대인 조상들이나 우리 유대인들이나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할례, 십일조 이런 거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정의를 내려고 놓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무엇하고 이야기하느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이 교회에 속한 이런 자들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거다. 이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구약의 모든 것이 신약 교회 안에서는 철폐가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무슨 절기 지키거나 이런 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십일조 드리는 거, 구약의 십일조 드리는 거, 신정 국가 안에서 십일조 드리는 거. 그렇죠? 이러한 그 십일조 드리는 십일조의 정신은 유효하지만 강제적으로 드려서 그 안에 그걸 드리지 않으면 추방이 되는 이와 같은 구약 시대의 모든 규례들은 철폐가 됐다. 구약이 청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30절, 31절에 이처럼 그들이 떠나서 안디옥에 이르러 무리를 함께 모으고 이 서신을 전달하니까 무리가 그것을 읽고 위안의 말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이렇게 돼서 우리 이방인 교회에게는 구약 시대에 부과됐던 율법의 모든 조항들이 완전히 어떻게 철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철폐가 이제 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구원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뭐야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다음에 이방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오직 전 세대에 걸쳐 모든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 이 땅에서 마지막 구원받는 사람, 오직 뭐로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믿음 플러스 행위는 어떤 사람도 그걸 통해서 구원받으신 사람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에서 9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 믿음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아무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구원받은 사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보셔야 될게 신약성경의 가장 큰 주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는 부활과 휴거,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기록이 돼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 보시면 적그리스도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재림에 가서 보면 재림은 전체적으로 7년에 이루어져요. 7년에. 그래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는 거, 이렇게 될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 부활과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몸이 변화가 되는 휴거, 그렇죠? 이게 이루어진 이후에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나머지 한 일에 7년 동안 이 땅에 환란이 이루어지고 그 7년 환란의 정반 딱 잘라서 뒷부분이 대환란이 돼서 창세 이후로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와 같은 엄청난 어려움이 이제 생기게 된다. 계시록이 이제 22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22장 가운데 4장에서 19장이 환란기 7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읽으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은 거기 안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안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요? 19장 이후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면서 계시록 이렇게 읽고 하면 계시록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복된 말씀이에요. 거기 들어가질 않으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읽게 될 때, 예, 성경 전체가 이렇게 쭉 끌고 나가면서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가면 드디어 뭐가 나와요? 천년왕국. 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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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 이렇게 되면서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서 사람들 유혹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땅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평화로운 천년의 때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이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천년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거다한 거냐, 이 땅에서.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총 주제에 대한 뭐라 그럴까, 요약이라고 할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올해 이제 일독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분 많으시죠? 예. 하시면은 쭉 읽으면서, 예.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 왕국, 그렇죠?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구약 시대다. 그 이후부터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되고, 신약 시대가 열리고도 처음에는 다 유대인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한 10년쯤 넘어가면서, 또그 이후에 사도행전 15장 넘어가면서, 율법이 완전히 철폐가 되면서, 이방인들의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요약이 되면서 성경에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도 이런 전체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7년 환란기 우리 거기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질 않는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올해 한번 일독을 하면서 목사가 저렇게 이야기한 것대로 한번 좀 이렇게 하면서 옆으로 세지 말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아마 읽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좀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인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